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도라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욕망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조그만한 것에서도 큰 죄로 부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어도 욕망이 전에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미혹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고상한 욕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으로 내주하심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하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되는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자기 부인의 훈련이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피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얼버무리고 싶을 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움은 물리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박해보다 더 크다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서 그 일을 맞서 싸우는 것이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모든 집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이 저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고상한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오늘 제목을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라고 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나됨이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따라잡시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실 가족이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나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 부정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도리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또 특권을 앞세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이 미혹에 휘말렸다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사도들 없이도 왕노릇까지 한다고 하는 자기 과시형 교만죄에 다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직접 펜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결말로 규결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핍박이다, 박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몸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소설집 대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소설집 대문이 아니라 사리문보다도 못한 협착한 길로 다니는 것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11절에서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가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은 존재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정말 사도들은 참 불쌍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입니까? 동정심이 솟아오르십니까? 이 같은 주의 이 같은 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아유 나는 포기하고 말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굉장히 고귀한 자들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길이라고 한다면 아 나도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보니 아유 나 이런 길이라면 안 가고 싶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 아 나는 이런 길 가고 싶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부심 때문에 사도들이 경험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봐야죠. 사실 왜 이렇게 사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해도 하나님은 가해자들을 당장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되레 피해자들이 더 험난한 길을 가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도록 방치하실까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걸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품격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100번을 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장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분명히 아는 거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 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사도들과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타협하거나 배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 앞에서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울고 불고 때를 써도 정말 시원치 않을 텐데 도리어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만연의 웃음을 띠면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하루아침에 양반의 자리에서 쌍놈으로 되어도 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도 심하게 얻어맞고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이리저리 정처없이 떠돌아다녀도 전혀 한탄하거나 실망함이 없이 절망함이 없이 오히려 결기가 더 충천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답은 하나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와 같은 길을 간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들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욕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승화된 욕구인 것이죠. 육신의 안락과 쾌락과 영화의 이름이 높, 영화를 탐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욕망을 잠재우고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승화된 거룩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담대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자신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들이 사람이야?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여겼을 것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겪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복음은 생명이기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여전히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들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길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는 길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정말 기뻐하는 길을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통상적인 면이 아닐 때 매우 의아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지?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게 행동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야. 내가 이런 일을 비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놀라운 확산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두드려 패고 욕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믿지 않았던 그 당시 믿지 않았던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주의 종들로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유와 지위와 특권이 어떠하든지 일체 자랑하거나 의수되지 않고 오직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처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저는 이 노래가 순수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본능을 노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뭘까요? 받는 걸까요? 주는 것일까요? 기독교적 가치의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고 싶은 본능적 욕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참 사랑은 받는 것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주는 것이,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노래해야 될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에요. 나의 놔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기꺼이 우리 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 재주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마땅한 것으로 여긴 것이,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진 수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그런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기쁨으로 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록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를 낱낱이 기록하여 두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다가옴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는 더욱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부와 권력의 이미지를 보이는 목회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명성이 좀 있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우월적인 지식과 재능이 있는 목사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목사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과시욕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도들 역시 대가를 지불함이 없는 권세를 주고 싶어하고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에 잘 부합하는 자들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위상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자신의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재능의 유무를 떠나서 성도들을,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피하지 말라고 독려하며 밝은 빛으로 인도해 가는 자인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를 온전히 펼쳐 보이는 자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그 진리로 새롭게 하며 그 진리 안에 기뻐하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피하고 싶은 그 길들을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멸시와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이 길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목회자를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는 그 길, 모독당하는 그 길, 멸시받는 그 길, 조롱거리가 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면 오늘 우리들이 작은아마 이런 영화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처럼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잔치를 직접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켜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지위와 이 특권과 이 복락과 이 즐거움과 이 감격과 이 평안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들이 묘사하고 그냥 비교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이 구경거리가 된 그 역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고 가장 강한 자들이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가장 부요한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서신을 쓰는 그 순간까지 사도들은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정말 힘들고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반듯한 가문에서 자라서 존경받는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다 뿌리쳤으니 그리고 도리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능욕당하고 핍박받고 추방당하고 갇히며 곤욕을 치르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왜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비참한 길을 갔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길을 견뎌내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셨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복락인 것이죠. 사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와 특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어떤 게 더 존귀한 자리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같이 읽어볼까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도들이 보여준 이 담대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들이 그들을 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게 신앙인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인격이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자들로 나타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배호와 같이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자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모든 것을 도리어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전 전직 대통령이 또 감옥에 갇혀야 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또 차디찬 감방에 갇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치욕이라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공간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진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때로 부귀 영화를 못 누리는 것 같아도 정말 가난한 자처럼 취급을 받고 무식한 자처럼 취급을 받고 정말 어리석도다라고 취급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존귀한 자로 영화로운 자리로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의 왕자들로 하나님의 공주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그 소망 우리에게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딸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아픔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도리어 우리들을 사방에서 옥죄이는 가시떨기가 될 뿐입니다. 가장 심한 지옥의 나라에 지옥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안착하게 되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기 힘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I can do all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난해도 축복할 수 있어요. 무죄해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향기를 끊임없이 풍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유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겸상을 하며 항상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낙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형제 자매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교제의 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흩어진 형제들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락을 세상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는 길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공급하는 통로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맡겨준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항상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마치 목동이 양들을 양우리에 모아드리고 그 안에 있도록, 그 벗어나면 늑대의 밥이 될 수 있고 곰의 밥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뭐를 본받으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의 길을 갔던 그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리는 부유함,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기에 죽을 각오로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수들이 시합을 뛸 때 정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래서 정말 온몸에 찢기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정말 어그러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얼굴에 한방 웃음이 가득하며 트로피를 높이 들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사실 경건하게 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온통 얼굴에 마귀가 핥히고 지나간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별 볼품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해 주시듯이 완전히 부활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펄떡 일어나서 그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두 팔 벌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마침내 그날에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결론이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눈여겨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이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부유한 자로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의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봐야죠. 이제 서울교회로 인해서 주변 교회들이 행복해지고, 주변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죄의 늪에 빠져 살던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참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냐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지.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유가 우리를 우리 스스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처해졌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었고,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너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비천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